역사채널 RJ현입니다. 지난주가 추석이었죠. 모두들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둥근 달을 보면서 소원도 빌었을 것입니다. 일상의 생활을 하다가 이런 즐거운 명절들이 사이사이 끼어 일상의 지루함이 들어지는데 우리 조상들은 고된 일상생활 속에서 때에 따라 빼놓지 않고 지킨 풍습이 있습니다. 바로 그 풍습을 세시 풍습이라고 하는데, 5000년 역사 동안 우리 조상들이 지켜온 세시 풍속은 주로 농사일과 계절의 변화와 관계가 깊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설날, 또 1년 중첫 번째 보름달이 떠오르는 정월 대보름, 곡식을 수확해서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추수가 같은 명절들도 크게 세시 풍습에 들어갑니다. 그뿐 아니라 봄소풍을 가서 상가들에 활짝 피어있는 꽃들로 화진을 붙여먹는 삼진날, 부처님 오신 날인 초파일, 무더운 더위가 몰려오는 삼복, 모두 모여서 겨울 김치를 담그는 김장날도 모두 세시 풍속에 들어갑니다. 방송을 듣다 보면 설날에는 왜 떡국을 먹는지, 봄날에는 왜 게장국을 먹는지에 대한 답을 알수 있을 겁니다. 세시 풍속에 담겨진 의미를 알게 된다면 계절의 변화 하나까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늘 감사하고 작은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려는 조상들의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재밌고 흥미로운 우리 세시 풍속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오늘의 역사 채널은 우리나라 세시 풍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랜 옛날부터 음력을 썼습니다. 음력은 달의 움직임을 맞춰 만든 달력이죠. 그런데 우리 민족이 쓰는 달력은 정확히 말하면 태음 태양력이라 할수 있습니다. 태음 태양력은 태음력과 태양력을 조화롭게 엮어 만든 달력입니다. 달의 움직임에 기준을 두면서 계절의 변화도 무시하지 않는 달력이 태음 태양력입니다. 태양력은 지구가 태양을 한번 도는 시간을 1년으로 삼는 달력이고, 1년을 365일로 맞춘 달력입니다. 태음력은 보름달에서 다음 보름달이 뜰 때까지 29일을 기초로 하여 만든 달력이니 1년이 354일이 됩니다. 그럼 태양력과 태음력 사이에 11일의 날짜 차이가 생겨나는데, 이 11일을 채워주려고 19년간 7번의 윤달을 넣어 만든 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썼던 태양력입니다. 태양력과 태음력의 시간 차이를 없애려고 4년에 한 번씩 13개월 하는 1년을 만듭니다. 이처럼 13개월 하는 달을 윤달이라 하는데 공짜로 생긴 달이라 하여 공달, 덤으로 만들어진 덤달, 혹은 여벌달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태음 태양력에서는 달의 움직임은 날짜로 나타내고 태양의 운동은 24절기로 나타냅니다. 즉 1년을 추나 추동의 4계절로 나누는 한편 이를 24절기로 구분한 것이죠. 음력 24절기는 15일 단위로 나누어 놓았는데 태양의 운동에 맞춰 양력 날짜와 잘 맞아 떨어집니다.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도는 길인 황도를 15도 돌 때마다 중국 황하 유역의 기상과 동식물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에 명칭을 붙인 것이 24절기입니다. 그래서 매해 24절기 날짜는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1년 12달의 세시 풍속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먼저 1월인데 한 해를 시작하는 새해는 우리 조상들에게 음력 1월 1일을 말합니다. 양력으로 치면 1월 말경이나 2월 초에 해당됩니다. 1월에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기념하는 세시 풍속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설날과 정월 대보름입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고 정월 대보름은 새해의 가장 첫 보름달이 떠오르는 날입니다. 처음 시작이 중요한 만큼 이날들을 그냥 보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1월은 한 해를 맞이하는 재밌는 풍습이 많은 날입니다. 설날과 정월 대보름에는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고 나쁜 액을 물리치는 재미있는 풍습이 가득했습니다. 농사일도 없었던지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1년 농사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설이라는 말은 살인다, 상간다 에서 온 말로 이말 뜻은 조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때문에 설은 무턱대고 기쁜 날이기보다는 한 해를 시작한다는 뜻에서 모든 일에 조심스럽게 대한다는 매우 뜻깊은 날로도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가 바뀌면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빌고 조상이나 어른이나 이웃끼리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의미에서 여러 가지 행사와 놀이가 거의 한달 동안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설날이 되면 국왕은 문무백관들로부터 새해 인사를 받은 후 그들과 함께 종묘에 들어가 종묘 사직에 새해의 차례를 올렸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설날이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설날에 입는 새 옷을 설빔이라고 합니다. 설날에 새 옷을 준비해 입는 것은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은 후 차례를 지내는데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돌아가신 조상을 모시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 정성스럽게 음식을 마련한 다음 조상들에게 새해 인사를 올리는데 이것이 차례입니다. 차례는 집안의 사당이나 대청마루에서 4대 조상까지 지냅니다. 차례를 지낼 때에는 집안의 친척들이 모두 한자리에 함께 모입니다. 이러한 풍습이 지금까지 전해져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나면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집안의 어른들께 큰 절을 올리면서 새해 인사를 하는데 이것을 세배라고 합니다. 세배에는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건강하고 탈 없이 한 해를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래 사람이 세배를 하면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것을 득담이라 합니다. 새해 첫날 좋은 말을 주고받으면 1년 내내 좋은 일만 생긴다고 합니다. 득담 외에도 답례를 받는 세뱃돈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중국, 베트남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풍속입니다. 붉은색을 행운의 색으로 생각한 중국인들은 붉은 봉투에 돈을 넣어 주었고, 베트남도 이와 같은 중국의 문화가 전해져 빨간 봉투 속에 새 돈으로 적은 금액을 넣어주는 리스라는 관습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세뱃돈을 주는 풍속은 에도 시대에 있었지만 이는 도시에만 한정되었습니다. 현재처럼 전국적으로 퍼진 것은 고도 경제 성장기인 60년대 이후라고 합니다. 새로운 해의 첫날인 설날에는 한해 동안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고 복을 기원하여 복조리 사기를 했습니다. 복조리는 글자 그대로 복을 불러주는 조리입니다. 조리는 쌀을 씻을 때 쓰는 도구로 쌀에 섞여 있는 돌 같은 것을 걸러내는 데 씁니다. 옛 어른들은 새해 첫날 복조리를 사서 방의 구석이나 대청마루 한 귀퉁이에 걸어두면 조리가 쌀알을 일듯이 복조리가 한 해의 복을 이뤄서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복조리를 집안에 걸어두면 1년 동안 쌀이 떨어지지 않고 배부르게 지낸다고 믿었습니다. 대문에는 나쁜 액을 몰고 다니는 귀신이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닭과 호랑이 등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그림을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호랑이 뼈 같은 것을 매달아 놓기도 했고요. 닭은 새벽을 알리는 동물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무서워하고 호랑이는 산신을 상징하기 때문에 귀신이 무서워했습니다. 또 설날에는 1년 동안 모아둔 머리카락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옛 어른들은 머리카락 같은 몸의 일부분을 함부로 자르지 않아 심지어 빗질을 하다가 빠진 머리카락도 버리지 않고 하나하나 모아두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서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설날이 되면 1년 동안 모아두었던 머리카락을 태웠습니다. 머리카락이 탈때 독특한 냄새가 나는데 나쁜 귀신들이 이 냄새를 맡으면 멀리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설날 밤에는 야광기라는 귀신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광기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아이들이 벗어놓은 신발을 신어보고 제 발에 맞으면 신고 달아나는 째째한 귀신입니다. 신발을 잃어버리면 한해 운수가 나쁘다 해서 설날 밤이 되면 아이들은 신발을 방 안에 두거나 다락에 놓고 잤습니다. 그런데 야간기는 새마는 것을 좋아해서 문고리나 눈에 잘 띄는 곳에 채를 걸어 놓으면 야간기가 그 채의 구멍을 새다가 날이 밝으면 도망갔다고 합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희망의 찬날인 만큼 즐겁고 흥겨운 놀이를 하면서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설날에 하던 대표적인 놀이로는 온 가족이 함께 할수 있는 윷놀이가 있습니다. 윷의 기원은 삼국시대 이전에 이미 시행하였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부여의 간직명인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의 가와 유사한 것을 보면 윷놀이는 부여의 관제를 본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윷놀이는 중국의 저프 또는 객양놀이, 몽고의 사란이란 놀이가 전래되어 우리의 것으로 변형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문헌상의 기록에 나타난 것을 보면 이미 신라시대에 존재하였으며 8세기경엔 일본에까지 전해져 그들의 노래책인 만엽집에도 윷놀이에 대한 노래가 실려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의 전통놀이라고 믿어집니다. 따라서 윷놀이의 본뜻은 정초의 농민들이 금년 농사가 궁금해서 풍년을 기원하는 바람으로 높은 산골에서 농사가 잘 될까, 아니면 낮은 지역인 들판에서 잘 될까를 미리 점을 치던 고대 농경 시대의 풍속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윷놀이는 편을 갈라서 쌀이나무나 박달나무로 만든 네 개의 윷을 던진 다음 윷가락이 뒤집어진 개수에 따라 말을 놓아 먼저 들어오는 편이 이기는 놀이입니다. 윷가락이 뒤집어진 개수에 따라 각각 도, 개, 걸, 윷, 모라 하는데 윷가락 한 개만 뒤집어지면 도, 두 개가 뒤집어지면 개, 세 개가 뒤집어지면 걸, 네개 모두 뒤집어지면 유치라 했습니다. 윷가락이 모두 엎어지면 모라고 하고요. 도가 나오면 유판의 말을 한판 움직이고, 개는 두 칸, 걸은 세 칸, 유치는 네 칸, 모는 다섯 칸을 움직입니다. 연날리기 도 역시 대표적인 민속놀이입니다. 연날리기는 오랜 옛날부터 전국 각 지방에서 음력 전초에 행하는 남성들의 놀이입니다. 형태는 다르나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여러 민족과 국가 사이에 전래되어 오고 있는 놀이입니다. 이러한 연날리기가 어느 곳에서 비록되었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으나 전해오는 고사나 전설에 의하면 서양에서는 기원전 4세기 무렵에 그리스의 과학자 아카라스가 처음 연을 고안했다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중국 한나라 때의 무장 한신이 연을 이용하여 적장을 탐지한 것이 연의 시초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연날리기 역시 그 연원이 꽤 오래된 듯 하나 자세한 내용은 알수 없고 삼국사기에서 신라 선덕왕 때 별이 궁성 가까이에 떨어져 왕이 폐할 징조라는 반란군이 퍼뜨린 헛소문 때문에 민심이 흉흉해지자 김유신 장군이 허수아비에 불을 붙여 연에 달아 띄워 어제 저녁에 떨어졌던 별이 도로 하늘로 올라갔다고 소문을 퍼뜨려 민심을 수습하여 반란군을 물리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연날리기가 널리 일반 사회에 보급되어 세시 풍속으로 자리 잡게 된 시기는 대략 조선시대인 영종 때로 추정됩니다. 지방에 따라 늦가을 또는 정초에 시작되어 대보름 때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대보름 밤에는 연 뒤에 송액 영복, 나쁜 액은 떠나보내고 복을 맞이한다라는 글자를 써서 하늘에 띄웠습니다. 연이 높이 높이 날아오르면 얼레에 감겨져 있던 실을 모두 풀어 연을 멀리 날려 보냅니다. 이것은 한 해의 나쁜 액을 멀리 보내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풍습입니다. 정월 대보름이 지나면 1년 동안 연날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형인 방패연은 방패처럼 생긴 직사각형의 연입니다.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졌기에 잔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연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방패연을 만들 때는 연을 납작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연의 가운데가 위로 솟아오르게 만들어야 하는데 경상도 지방에서는 이걸 고라고 합니다. 바람이 센 날에는 고를 더 높여서 연을 볼록하게 만들어 날립니다. 이렇게 하면 연의 몸에 닿는 바람이 적어지고 바람을 많이 흘려 보낼 수 있어서 연을 날리기가 더 쉽습니다. 우리나라 방패연애는 다른 연애 없는 특별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연애 한가운데 있는 구멍인 방구멍입니다. 연가 만난 공기는 방구멍을 통해 연애 뒤쪽으로 지나가고, 그 공기가 연애 뒤쪽에서 연을 받쳐주기 때문에 방구멍이 있는 연은 하늘로 잘 올라가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강한 바람이 불면 다른 연은 바람과 맞부딪혀 연이 상하거나 연줄이 끊어지지만 방패연은 바람을 방구멍으로 통과시키기 때문에 연이 상하지 않고 잘 뜹니다. 여자들은 마당에 노를 놓고 널뛰기를 했습니다. 널뛰기는 2, 3미터쯤 되는 널판지 아래에 가마니를 놓고 양 끝에 올라가서 번갈아 뛰는 놀이입니다. 옛날 여자들은 바깥 세상을 마음대로 구경하기가 힘들었으니 너를 뛰면서 단밖의 세상도 보고 답답한 마음도 날려버리곤 했습니다. 그 외에 널뛰기의 유래로 재수의 아내가 높다란 담장 안에 갇혀있는 남편을 보기 위해 널뛰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널뛰기는 주로 방 안에만 앉아있는 여자들에게 몸이 쇠약해지고 운동량이 가뜩이나 부족했던 겨울 동안에 몸을 움직여 운동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 지기도 합니다. 널뛰기는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일본의 오키나와 현 류구에도 전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도 잡지 세시 원일조에 의하면 한간에서 부녀자들이 널 조각을 집단 위에 가로로 걸쳐놓고 양쪽 끝에서 굴러뛰는데 그 높이가 몇 자씩 올라갔다 하는데 그때 뱀을 울리는 소리는 쟁쟁하고 힘이 들어 지쳐서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낙을 삼으니 이것을 초판이라고 한다라고 설날 풍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설날에 하는 놀이로는 또 팽이치기가 있습니다. 팽이치기는 문헌상으로 서기 720년 신라 성덕후학 19년에 쓴 일본 서기에 고려로부터 전해 내려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최소 우리나라에는 신라 시대부터 팽이치기가 존재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팽이는 지방마다 부르는 이름이 달랐는데 서울에서는 핑핑 돈다고 해서 팽이라 했고 경상남도에서는 뺑뺑 돈다고 뺑이라고 했습니다. 그 밖에도 핑딩, 뺑돌이, 돌레기, 빼리, 뺑생이 등 전국에서 갖가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팽이가 처음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마 도토리 같이 바닥에 돌리면 핑핑 도는 열매 등을 갖고 놀다가 누군가가 만들어냈을 거라 합니다. 팽이는 흔히 나무를 깎아 만드는데 박달나무나 대추나무, 소나무로 만든 것을 으뜸으로 꼽습니다. 무겁고 단단한 나무일수록 팽이가 오래 돌고 돌 때에는 왕벌이 우는 것처럼 윙윙 소리를 냅니다. 팽이를 치면서 누가 팽이를 오래 도나 또는 팽이를 서로 부딪히게 해서 누구 팽이가 더 센가 힘겨루기를 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겨울 추위도 거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음력 전초를 전후한 겨울철 소년들의 놀이로 성행하였던 제기차기 역시 그 기원이 아주 오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고대 중국에서 무술을 연마하기 위하여 고안된 축국놀이에서 연유되었다고 합니다. 조선왕조 시대에 들어와서는 한자의 축국에 우리말 음을 붙여 적이라 했다가 그후 적이란 말은 계속 변하여 제기로 바뀌게 되었고 놀이 방법도 공을 차올리는 것에서 오늘날에 보이는 제기로 변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기는 보통 혼자서도 할수 있으며 두 사람 이상 어울려서 돌려가면서 차기도 하고 두 편으로 나뉘어서 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오래 차는 편이나 개인이 이기기도 하며 번갈아 가면서 차되 땅에 떨어뜨리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날이 되면 먹는 음식들을 빼놓을 수 없겠죠. 대표적인 음식이 떡국입니다. 새하얀 쌀을 빻아 가루로 만든 다음 물에 불려서 찍으면 떡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이것을 떡을 치는 방망이인 떡매로 내려치면 쫄깃쫄깃한 떡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길게 만들면 가래떡이 되죠. 긴 가래떡을 둥글 납작하게 썰어서 끓인 국이 떡국인데 긴 가래떡에는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살라는 바람과 가래떡끼리만큼 재산이 많이 불어나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끈고기를 넣어 떡국을 끓였는데 지금은 쇠고기를 주로 사용하지요. 고기가 귀했던 옛날에는 끈고기를 사용했는데 돈이 없어 끈고기를 구하기 힘든 백성들은 끈고기 대신 닭고기를 넣어 떡국을 끓였습니다. 꿩 대신 닭이란 속담은 닭고기로 끈고기 맛을 냈던 옛날 사람들의 생활 습관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상 음력 1월 1일 설날이었고 그해 처음으로 보름달이 떠오르는 정월 대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달을 섬겨왔습니다. 밤하늘에 떠 있는 둥근 달은 풍요로움의 상징이기도 했는데, 풍성한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며 바라는 일이 이루어진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달은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는 기준이었기에, 달이 차고 기우는 모습을 보면서 날짜의 흐름을 알았고, 이에 따라 한 해의 농사일을 했습니다. 달은 조상들의 생활이 없어서는 안될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처음으로 뜨는 보름달을 대보름달이라 부르면서 이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보름달이 떠오른 밤을 축하하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함께 마을을 지켜주는 소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정월 대보름에 하는 풍속 중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럼 깨물기입니다. 부럼 깨물기는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하는 대보름 풍속 중 하나죠. 부럼은 호두나 땅콩, 잣, 은행, 밤처럼 딱딱한 껍질이 있는 열매류를 이르는 말인데, 부럼 깨물기는 이런 딱딱한 과일을 깨물어 깨뜨리는 것입니다. 와자작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깨물어야 하는데, 그래야 이 소리에 나쁜 귀신들이 놀라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보통은 나이만큼 부름을 깨물었는데, 첫 번째 부름을 깨문 다음에는 문을 열고 부름을 밖으로 던지면서 부름이야라고 외쳤습니다. 정월 대보름 아침에 부름을 깨워 먹으면 피부에 부스럼이 나지 않고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부스럼이란 피부에 생기는 종기나 뾰루지 같은 것인데, 먹을 것이 넉넉지 못했던 옛날에는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피부가 허옇게 일어나거나 부스럼이 일어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호두나 잣, 땅콩 같은 부럼 속에는 피부병을 막아주는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정월 대보름 날 아침이 되면 아이들에게 부럼을 깨물게 했습니다. 정월 대보름이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 친구 집을 찾아가 집 앞에서 크게 친구의 이름을 부른 다음 친구가 나오면 친구를 보고 냉큼 내 더위 사가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친구가 자신의 더위를 모두 가져가게 되어 그의 여름은 시원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풍습을 더위 팔기라고 합니다. 반대로 친구가 눈치를 채고 먼저 내 더위 사가라고 외치면 내가 친구의 더위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보름 날 아침에는 친구들끼리 이름을 불러도 서로 대답하지 않고 지나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정월 대보름 전날 농부들은 풍년을 기원하면서 백가리대를 세워둡니다. 백가리대는 짚을 엮어 만든 긴 장대 안에 벼나 보리의 이삭을 넣고 제일 위에 목화를 만들어 매달아 만든 것입니다. 부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우무물을 떠옵니다. 대보름 날첫 닭이 울때 가장 먼저 동네 우무물을 떠오면 복도 받고 농사도 잘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대보름 전날에는 첫 우무물을 뜨기 위해 잠을 자지 않는 부인들도 많았습니다. 이것을 용알뜨기라고 합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면 사람들은 달맞이를 하기 위해 마을 뒤산으로 올라가 대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달은 먼저 보는 사람일수록 운이 좋다 해서 사람들은 앞다투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밤하늘에 환한 보름달이 떠오르면 미리 만들어 놓은 달집에 불을 붙입니다. 달집은 달맞이를 하기 전에 만들어 놓은 나무 집입니다. 달집에 불을 붙였을 때 활활 잘 타오르면 한 해의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합니다. 달집을 태운 다음 보름달을 보며 두 손을 모아 절을 드리고 저마다 소원을 빌었습니다. 농부들은 보름달이 떠오른 모습을 보면서 한 해의 농사를 점치기도 했습니다. 달빛이 환하게 밝으면 그해의 농사는 풍년이고 반대로 달빛이 흐리면 흉년이고, 달빛에 붉은 기가 있으면 가뭄이 들고, 달빛이 희면 비가 많이 내린다고 했습니다. 정월 대보름은 기나긴 겨울의 휴식기를 마치고 봄 농사를 준비하는 때라 흰가 협동식물을 기르는 놀이를 하면서 다가올 농사를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놀이가 줄다리기입니다. 정월 대보름 전날이 되면 집집마다 집을 엮어 새끼줄을 꼬아 줄다리기를 할 줄을 만들고 각 집에서 만든 것을 여러 개부로 이어 붙여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잡아당겨도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고 긴 줄을 만듭니다. 줄다리기를 하는 줄은 용을 닮았다 해서 용줄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줄을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는 잠들어 있는 용을 깨우는 것과도 같습니다. 물을 다스리는 용이 깨어나야 비도 내리고 한해 농사도 잘 되겠죠. 줄다리기를 하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줄다리기는 마을 대항으로 벌어졌습니다. 줄다리기에서 이긴 마을은 그해에 풍년이 든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줄다리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북이나 장구, 꽹과리 같은 악기를 두드리면서 흥을 돋우었고요. 정월 대보름에 가장 많이 한 놀이로는 횃불 놀이가 있습니다. 쌀이나무나 대나무 위에 짚을 동여맨 뒤 불을 붙여 횃불을 만들고는 활활 타오르는 횃불을 높이 세우고 이웃 마을의 청년들과 횃불 싸움을 벌입니다. 상대편의 횃불을 먼저 다 빼앗으면 이기는 놀이입니다. 그리고 논뚝과 밭둑에 불을 질렀는데 이것을 집을 놀이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농가 밭에 있는 나쁜 벌레들도 죽고 더불어 한해 동안 나쁜 병에 걸리지 않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 아이들은 빈 깡통 양쪽에 철사로 끈을 매달고 깡통 안에 불쏘시개를 넣어 허공에다 빙빙 돌리며 놀았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나쁜 귀신을 몰아내고 아무 탈 없이 건강한 한 해를 지내기 위해 이를 기원한 놀이를 했는데 다리 밟기와 지신 밟기가 있습니다. 대보름밤에 나이만큼 다리를 밟고 지나가면 다리에 병이 생기지 않는다 생각해서 대보름날 밤이 되면 어린이에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두들 다리 위로 몰려나와 다리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지신 밟기를 했는데 지신은 땅을 다스리는 신입니다. 선비, 각시, 머슴 등으로 분장을 한 농부들이 흥겨운 농악대의 가락에 맞춰 춤을 추면서 집집마다 들어가 땅을 밟아주는 것이죠. 지신에게 한해 동안 집터를 잘 돌봐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 안동 지방에서는 노다리 밟기를 했습니다. 정월 대보름 밤이 되면 젊은 여자들이 나와 한 줄로 길게 늘어선 다음 몸을 구부려 앞사람의 허리를 잡아 사람이 건널갈 다리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 가장 나이 어린 여자가 여자들이 만들어 놓은 다리 위로 올라가 그 위를 올라갔다 합니다. 이때 양옆 한 사람씩 손을 잡아 중심을 잡게 도와주는데 위에 올라선 사람과 붙잡아주는 사람은 서로 노래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흥을 돋구었습니다. 노다리 밟기는 고려 공민왕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홍건적의 침입을 피해 피난을 가던 공민왕과 왕비 일행이 안동 근처 겨울에서 불어난 겨울물 때문에 건너가지 못하자 아낙네들이 허리를 굽혀 나를 만들어 왕비를 건너게 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로 안동에서는 해마다 노다리 밟기를 합니다. 정월 대보름에는 특별한 날인 만큼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밥을 지을 때는 찹쌀, 찰, 수수, 팥, 차조, 콩등 다섯 가지 종류의 곡식을 섞어서 오곡밥을 만들고 찹쌀을 대추와 꿀, 참기름, 흑설탕으로 버무린 다음에 진 약밥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반찬으로는 고사리, 버섯, 호박, 시래기 등 아홉 가지 나물을 먹었습니다. 이 나물들은 가을 무렵부터 정성껏 손질을 해서 잘 말려 둔 것들입니다. 대보름에 나물을 먹으면 1년 내내 더위를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묵은 나물을 삶아 먹는 풍속 속에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데 지금은 비닐하우스가 있어 추운 겨울에도 채소나 과일을 쉽게 먹을 수 있죠. 하지만 옛날에는 찬바람 부는 겨울철이 되면 먹을 거리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겨울 내내 김장김치만으로 밥을 먹는 집이 많았는데, 대보름을 맞아 말려두었던 묵은 나물을 꺼내 먹으면 잃어버렸던 입맛도 되찾고, 다가올 봄도 활기차게 맞을 수 있었습니다. 대보름에는 어린이들도 술을 먹었는데, 보름에 먹는 술을 기발기술이라 합니다. 아침밥을 먹기 전 차게 식힌 기발기술을 어른들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조금씩 나누어 마셨는데, 이 술을 마시면 한해 동안 키가 밝아지고 좋은 소식만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1월의 셋이 풍섭 설날과 정월 대보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월의 절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봄은 중요한 계절이었습니다. 기나긴 겨울의 농한기가 끝나고 새로운 농사를 준비하느라 바쁜 시기였거든요. 겨울에 사용하지 않고 헛간에 넣어두었던 농기구를 꺼내 손질하고 준비해둔 거름도 밖에 내다 놓았습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 밭을 갈고 가수원에서는 나무를 돌보았습니다. 어촌에서는 1년 동안 아무 탈 없이 무사히 고기잡이를 하기를 기원하면서 용왕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업을 근본으로 하는 농업 국가였기에 농사의 시작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조금만 소홀히 하면 1년의 농사를 망쳐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상들은 한해 동안 무사히 농사일을 잘 마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2월을 맞이했습니다. 음력 2월에는 농사를 준비하며 행하는 셋이 풍속이 많았습니다. 본격적인 농사일을 시작하기 전 머슴들이 마음껏 놀고 먹을 수 있는 날인 머슴날과 매서운 바람을 일으킨다는 영등신을 위로하는 영등맞이가 대표적인 2월의 셋이 풍속입니다. 추운 겨울 동안 집안 곳곳에 묵었던 먼지를 털어내는 대청소를 하는 것도 2월이었습니다. 정조 임금은 중화절이라는 날을 만들어 신하들에게 농업을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2월의 절기로는 경칩이 있습니다. 양력 3월 6일 무렵인데, 겨울 동안 땅속에서 긴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를 비롯한 동물들이 잠에서 깨어난다는 날입니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개구리가 웅덩이에 알을 낳는데, 경칩일에 이런 개구리 알을 먹으면 몸에 좋다고 해서 개구리 알을 먹는 풍속도 있답니다. 그리고 경칩에 흙과 관련된 일을 하면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다 해서 토담을 새로 쌓거나 흙벽을 새로 바르기도 했습니다. 또 밤의 길이보다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춘분이 있습니다. 춘분이 되면 밤과 낮의 길이가 거의 같아져 춘분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농사를 준비합니다. 농가 밭을 갈면서 씨를 뿌릴 준비를 하는 거지요. 먼저 2월의 셋이 풍속으로 머슴날을 보겠습니다. 음력 2월 1일은 머슴날입니다. 이날은 1년 내내 쉬지도 못하고 허리가 휘도록 농사일과 집안일에 매달린 머슴들이 마음껏 놀고 먹을 수 있는 날입니다. 음력 2월 1일의 아침이 밝아오면 머슴들은 정월 대보름 날 마당에 세워놓았던 백가리떼를 거두고 배 이삭을 털어내면서 정성했다라고 큰 소리를 외칩니다. 이는 풍년이 들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머슴들은 올한 해도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백가리떼를 털어내고 털어낸 배 이삭으로 송편을 만들었습니다. 늘 머슴들을 부리기만 하던 주인들은 머슴들을 위해 음식을 장만했는데 쫄깃한 떡을 만들고 막걸리도 푸짐하게 내왔습니다. 머슴들은 이날만큼은 일을 하지 않고 마음껏 즐겼습니다. 흥이 무르익으면 붓과 장구 등을 치면서 놀기도 했습니다. 이날 20살이 된 머슴들은 어른들에게 술을 대접하기도 했는데, 어른이 된 것을 기념하는 머슴들만의 특별한 성년식이었습니다. 20살이 넘어야 어른으로 인정받고 정식 머슴으로 대접을 받아 품삯도 어른만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라도 지방에서는 이날 20살이 되는 머슴들이 커다란 들돌을 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옛 어른들이 머슴날을 따로 만든 이유는 1년 동안 농사 짓느라 수고한 머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 더불어 다가올 한해 농사도 잘 지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월의 셋이 풍속으로 영등맞이가 있습니다. 음력 2월의 날씨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날은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지어 봄이 왔는가 싶다가도 갑자기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옛 어른들은 음력 2월의 변덕스러운 이유가 바람을 다스리는 신인 영등 할머니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바람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하죠. 심한 바람은 애써 농사지어 놓은 농작물들을 망쳐버리는가 하면 큰 파도를 만들어 바다로 나간 고깃배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바람으로 인한 해를 입지 않으려면 영등 할머니를 잘 모셔야 합니다. 잘못해서 영등 할머니의 신기를 불편하게 하면 심술을 부려 새참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영등 할머니는 하늘에 살고 있다가 음력 2월 1일이 되면 사람들이 사는 세상으로 내려와서 20일 동안 머무른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은 온 정성을 다해 영등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음력 2월 1일이 되면 영등 할머니를 맞이하기 위해 남자들은 황토를 파다가 대문 앞에 뿌리고 대나무에 여러 가지 색깔의 흥금을 달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나쁜 귀신을 막는 풍습이죠. 혹여 나쁜 귀신들이 영등 할머니가 내려오시는 길을 방해할까봐 귀신들이 싫어하는 황토와 알록달록한 헝겊으로 귀신들을 막았다고 하네요. 여자들은 뜨거운 음식을 장만해서 부엌의 부뚜막에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영등 할머니가 내려오는 날이 되면 뜨거운 정화수를 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영등 할머니를 모시는 행사는 영남 지방과 제주도 지방에서 특히 성대하게 벌어졌습니다. 바람은 바다 한가운데서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더 두렵고 무서운 존재였으니까요. 영등 할머니는 인간 세상으로 내려올 때 딸이나 며느리를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딸과 함께 내려오면 살랑살랑 바람이 불고 날씨가 좋다고 하고 며느리와 함께 내려올 때는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보통 어머니와 딸의 사이는 좋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껄끄럽기에 이런 이야기가 생겨났을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등 할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오기를 더 바랬다고 합니다. 이날 비가 내려야 농사가 풍년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음력 2월은 다가올 농사철을 대비해 그 외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선 22대 왕인 정조는 특별히 중하절이란 날을 만들었습니다. 1796년 음력 2월 1일 정조는 신하들을 궁궐로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고 앞으로 음력 2월 1일을 중하절로 삼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중하절은 농사일이 시작되는 음력 2월 하룻날을 이끄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유래했습니다. 정조는 신하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이날부터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된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신하들에게 특별하게 생긴 자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자는 중하척으로 중하라는 말은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게 근본을 따라 힘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중하척에는 고든 자처럼 규칙에 맞고 공평하게 백성을 다스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더불어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된 만큼 신하들이 바른 농사법을 백성들에게 알리기를 바라는 당부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날 농사 짓는 방법을 적어 놓은 책인 농서를 왕에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중하절은 왕이 직접 농사의 시작을 알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물건까지 만들어 신하들에게 내릴 정도로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6월 초 하룻날 농가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봄을 맞이하기 위해 겨울 내에 방 안에 쳤던 병풍과 방작 등을 치웁니다. 안방, 창고, 부엌 등을 모두 말끔히 청소하며 추위를 막기 위해 겨울에 머리에 섰던 난바위 같은 것을 모두 벗어 깨끗하게 빨아둡니다. 따라서 한번 치워버리면 그 뒤에는 아무리 날씨가 추워지는 일이 있어도 다시 꺼내어 쓰지 못하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집 안팎을 깨끗이 대청소를 한 다음 온갖 더러운 것이나 부정한 물건, 그리고 해충들을 태워버리고 의복 같은 것을 베테 말렸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잘라서 향랑각시 속거 천리라는 글자를 써서 석가래에 붙였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집들은 대개 초가집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누레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날 대청소를 하고 난뒤 누레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묘한 방법을 썼던 것입니다. 향랑각시는 향기로운 색시란 뜻인데 냄새나는 벌레의 누레기를 사람처럼 여겨 붙인 이름이고 속거천리는 천리만큼 멀리 물러가라라는 뜻입니다. 말인정 누레기 벌레야 저 멀리 물러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냄새나는 벌레를 향기나는 색시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더럽고 두려운 것일수록 아름답고 좋은 이름을 붙여 나쁜 액을 면하고자 하던 조상들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음력 3월로 넘어가죠. 3월의 세시 풍속으로는 삼진날이 있습니다. 상사, 상제 또는 답청일이라 하는데 답청일이란 들판에 나가 꽃놀이를 하고 새 풀을 밟으며 봄을 즐긴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날은 강남으로 떠나갔던 제비가 다시 돌아오고 겨울잠을 자던 뱀이 깨어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날씨가 따뜻해진 것입니다. 삼진날은 음력 3월 3일인데 왜 3월 3일을 봄 소풍 가는 날로 택한 걸까요?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홀수는 완전한 숫자고 좋은 기운이 많은 숫자로 생각했는데 그중 3은 행운을 가져다 주는 숫자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란 숫자 3일 두 번이나 겹치는 3월 3일을 삼진날로 삼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라나 가락이 나라를 세웠을 때의 전설에 임금을 뽑아 받드는 일은 3월 중에 하였고, 중국에서도 옛날에는 3월 중에 처음 4일을 명절로 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상사일이라고 하였으나, 위나라, 진나라 때부터는 초사흘날로 아주 일정하게 정해 중삼이라 불렀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3월 삼진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겨울 동안 추워서 갇혀 있다가 따뜻한 봄을 맞아 밖에서 활동을 마음대로 하면서 즐기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들어가 몸을 깨끗이 씻고 들에 나가 새 우물 터는 푸른 풀을 밟아 대지의 새 생명에 접촉하고 굽이굽이 흐르는 물가에서 시를 지으며 즐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구려 시대에 이날이 되면 낙랑불에서 사냥대회를 열었으며 신라 때에는 제액을 털어버리는 의식을 하였습니다. 또 신라 때에는 궁중 뒤뜰에 여러 관리들이 모여 굽이굽이 휘어져 흐르는 물가에 둘러앉아 상류에서 임금이 띄운 술잔이 자기 앞에 흘러오기 전에 시를 짓고 잔을 들어 마시는 곡수연이라는 놀이를 하였습니다. 지금의 표석정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 조정에서는 덕망이 높은 노인들을 모아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를 기로해라 했습니다. 또 이날은 상사일이라 해서 한시를 짓는 사람들이 모여 시모임을 가지며 놀았습니다. 삼진날이 되면 사람들은 경치가 좋은 산골짜기나 겨울가로 봄소풍을 갔습니다. 이것을 하류놀이 또는 꽃놀이라 합니다. 하류놀이를 갈 때에 각자 먹을 음식과 술을 장만해 갔습니다. 물론 흥겨놀이도 빠질 수 없죠. 아낙네들은 진달래꽃을 꺾어 머리에 꽂으면서 마음껏 봄의 향기를 즐겼습니다. 왕에서부터 백성의 일을까지 모두 다 봄의 향기에 흠뻑 취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삼진날은 매우 신나고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삼진날 무렵이면 들판에 여러 가지 풀들이 돋는데 사방에 피어있는 들풀이야말로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장난감이었습니다. 봄이 되면 냇가의 버드나무 가지에 물이 오르는데 아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피리를 만들었습니다. 물이 잘 오른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비틀면 가지 속의 딱딱한 부분이 삐져나와 속이 빈 둥근 대롱이 되는데 입에 대고 불면 피리처럼 소리가 났습니다. 이것을 호득이라 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양지 바른 들판에서 자라는 풀을 가지고 멋진 인형을 만들고 놀았습니다. 남자들은 활쏘기를 했습니다. 활쏘기는 옛날 인기 스포츠 중 하나였는데 화창한 봄날 활쏘기 대회가 열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나와 구경을 했습니다. 궁수가 쏜 화살이 관역에 맹중하면 구경 나와 있던 귀생들이 지화자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어 대회장의 분위기를 한껏 돋우어 주었습니다. 삼진날에는 봄 소풍만 즐긴 것이 아니라 올한 해에도 나쁜 일이 생기지 않고 무사하게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절에 찾아가 불공을 드리기도 했는데 이를 삼지불공이라 했습니다. 삼진날은 나비가 날아들고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났는데 삼진날 처음 보는 동물을 보면서 한 해의 운수를 점치기도 했습니다. 삼진날 꽃을 보고 날아드는 여러 종류의 나비 중에서 노랑나비나 호랑나비를 먼저 보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좋은 징조라 생각했고, 반대로 흰나비를 먼저 보게 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될 나쁜 징조라 생각했습니다. 또 이날 개구리를 보면 먹을 복이 생기고, 뱀을 보면 운수가 좋고, 도마뱀을 보면 한해 동안 바쁘게 일할 징조라 생각했습니다. 삼진날 대표적인 음식은 화전입니다. 진달래꽃을 딴 다음 꽃술을 떼어내고 꽃잎은 깨끗하게 씻어 반죽한 찹쌀가루 위에 꽃잎을 올려 노릇노릇하게 지져냅니다. 화전은 봄에만 먹는 것은 아니고 계절마다 피는 꽃에 따라 각기 다른 화전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여름에는 노랑 장미로 만든 화전을 먹었고 가을에는 국화로 화전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화류놀이를 가서 먹는 화전의 맛은 그야말로 일품이었겠죠. 알록달록 고운 빛이 도는 화전에는 음식 안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고자 하는 우리 옛 어른들의 멋스러움이 담뿍 담겨져 있습니다. 또 진달래꽃으로 국수를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녹두가루로 국수를 만드는데 반죽을 잘게 썬 진달래꽃을 섞었습니다. 국수를 끓는 물에 데친 다음 꿀을 탄 오미자 물에 말아 먹는 것을 수면이라 합니다. 화전과 수면을 먹으면 입안 가득 봄이 가득했겠죠. 삼진날 무렵이 되면 각 가정에서는 장을 담그기도 했습니다. 삼진날 봄볕 아래에서 장을 담그면 장맛이 더욱 좋습니다. 장은 우리의 전통 음식의 기본이기에 장이 잘 담가져야 음식의 맛도 좋아지지요. 우리 조상들은 장을 담그기 전에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행동을 조심했습니다. 장을 담그면 음식 맛도 좋아지고 집안의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정성을 다해 장을 만들었습니다. 3월의 세시 풍속으로 한식이 있습니다. 한식은 동지가 끝나고 105일째 되는 날입니다. 양력으로 치면 식목일인 4월 5일 무렵입니다. 한식은 조상의 묘를 찾아가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합니다. 한식의 가장 중요한 행사는 조상을 모시는 일입니다. 지금에야 한식이 개인적인 성묘길이지만 옛날에는 한식에 성묘를 하는 풍습은 국가적인 행사였습니다. 조상을 모시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식이 되면 궁궐에서는 왕들이 조상을 모셔놓은 종묘에 제사를 지내고 후손이 없는 왕과 왕비의 묘에 성묘를 했습니다. 관리들에게는 성묘를 갈수 있도록 특별 휴가를 주고 죄수들의 형을 이날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술과 과일, 떡, 국수 등 음식을 마련해서 조상들의 산소로 가지고 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조상의 산소로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설날, 한식, 단오, 추석 같은 특별한 명절에만 하는 풍습입니다. 이것을 명절 하례 또는 절사라고 합니다. 명절 하례를 지낸 다음에는 조상의 산소를 돌보았습니다. 추운 겨울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흙은 한식 무렵이 되면 녹기 시작하는데 그 바람에 산소 일부분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절 하례 뒤에 산소의 무너진 부분은 흙을 다져서 다시 쌓고 풀이 죽어 있는 곳에는 새로운 풀을 심었고 풀이 무성하게 자란 곳은 비었습니다. 이처럼 한식에 무덤을 손본 이유는 이 무렵이 손이 없는 날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손이란 사람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해를 입히는 귀신 중 하나입니다. 손은 날짜에 따라서 방향을 달리하여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일을 방해하고 괴롭히다 음력 9일과 10일이 되면 하늘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손이 하늘로 올라가는 날을 손 없는 날이라 하는데 보통 음력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이 손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이나 이사, 무덤을 손보는 일을 일처럼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손 없는 날을 따져서 했습니다. 한식을 한자로는 차가울한 음식 식자를 쓰는데 한식에 찬밥을 먹는 풍습은 중국에서 전해졌습니다. 중국 춘추시대 진나라 문공은 모함을 받고 궁에서 쫓겨나 이곳저곳을 떠돌았습니다. 어느 날 제대로 먹지 못하고 걷기만 하던 문공은 쓰러졌는데 그때 신하인 계좌추가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 고깃국을 끓여 죽어가던 문공을 살려주었습니다. 그후 문공은 진나라 왕이 되었고 자신과 함께 힘든 시간을 함께 보낸 신하들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당연 계좌추에게 상을 내려야 했는데 곁에서 계좌추를 모함하는 신하들의 말에 속아 계좌추에게 상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계좌추는 모든 것을 잊기로 하고 어머니와 함께 면산으로 숨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문공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계좌추를 불렀지만 계좌추는 면산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좌추를 어떻게 했으든 자신의 곁에 두고 싶었던 문공은 면산에 불을 질렀고 계좌추가 산에서 내려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이 다 타버릴 때까지 계좌추는 나오지 않고 버드나무 아래서 어머니를 업은 채다 죽은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문공은 계좌추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이날만큼은 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식이 되면 찬밥을 먹는 풍습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한식에 불을 사용하지 않고 미리 만들어 두었던 찬밥을 먹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예로부터 불씨를 보관하는 일은 어떤 일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나라에서 새로운 불씨를 내려주었습니다. 한식 날이 되면 궁궐에서 버드나무에 불을 붙여 왕에게 올리고 왕은 이것을 가나와 대신들의 집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라에서 새로운 불을 내려주는 날이 되면 그전에 쓰던 불은 없애버리고 새로운 불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묵은 불을 없애고 새로운 불을 일으키는 동안은 그동안 사용하던 모든 불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래된 불이 새롭게 타오르기 시작하는 불에 나쁜 영향이라도 미칠까봐 조심하고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날이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자칫 불을 잘못 다루었다가는 큰 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루 동안 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불조심을 하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3월의 절기로는 양력 4월 5일 무렵에 청명이 있습니다. 날씨가 맑고 밝아지는 절기인 청명은 보통 한식 전날이거나 한식과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청명의 주구나, 한식의 주구나라는 옛말도 있습니다. 이날부터 한 해의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농촌의 일손이 매우 바빠집니다. 고구는 양력 4월 20일 무렵으로 고구 무렵이 되면 봄비가 자주 내립니다. 비가 내리기 때문에 곡식들과 식물들도 잘 자라기 시작합니다. 논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모짜리를 준비합니다. 옛말에 고구에 가물면 땅이 석자나 마른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맘때 봄비가 적당히 내려주어야 농사가 잘 됩니다. 비가 자주 내리기 때문에 나무에도 물이 듬뿍 올라 자작나무나 박달나무에 상처를 내어 물을 받아먹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역사 채널은 우리나라의 세시 풍습을 살펴보았는데 1년 12달이라 1시간 안에 다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편으로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엔 농사를 지으면 살수 없는 세상이었기에 모든 생활의 기준이 농사에 맞춰져서 돌아갔습니다. 모든 세시 풍습과 절기는 여기에 맞춰졌고, 세시 풍습과 절기를 정해 고된 일상의 피로를 풀어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갔습니다. 요즘에야 예전과 너무나도 다른 생활로 3월 삼진날 정성스레 화전을 굽고 한식에 찬밥을 먹진 않죠. 그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상식 정도로만 알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생활 물품들은 돈만 들고 마트에 가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구리가 언제 나오든 간에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마트에 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이 너무나 중요했고 바람 한 점이 어떻게 부느냐가 삶의 관건이었던 옛날의 그 절박감들을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시대와 세상의 변화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크게 느끼며 오늘의 역사 채널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